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는 14일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열렸던 한국유엔군사령부 국방장관 회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국방부에서 한국과 17개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회의에 대해 유엔군은 냉전의 산물이며 이 회의는 한반도 내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관련 국가들이 유엔군의 간판을 걸고 회의를 여는 것은 대결의 약이자 긴장의 조성이라면서 이는 한반도 형세에서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한국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는 이날 있었던 회의 뒤 공동성명을 통해 유엔의 원칙에 반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적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현재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한동맹과 유엔사 회원국 사이의 연합연습과 훈련을 활성화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대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엔사는 한국전쟁 당시 각국 참전부대들을 통솔 및 지휘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에 따라 창설됐으며 평시 한반도 정전체제 관리 등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만간 신종 합성 마약 펜타닐의 단속과 관련한 합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타임스 등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오늘 보도를 통해 중국이 펜타닐 제조 및 수출을 단속하는 내용의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합의에 따라 중국 정부는 펜타닐 등 치명적 합성 마약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료의 유통을 막기 위해 화학회사들을 추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미국이 중국 내 인권유린 책임을 주장해온 중국 공안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관련 논평을 거부했으며 중국 외교부도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내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면 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사용할 수 있는 F-16 전투기 조종 훈련소가 루마니아에 마련됐습니다. 루마니아 남동부 흑해 인근 페테스티 공군기지에 위치한 유럽 F-16 훈련센터 EFTC는 어제 개소식을 갖고 루마니아 조종사 7명에 대한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덴마크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제공을 추진해온 네덜란드의 올리비에 복 대령은 이 훈련소가 이르면 내년부터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에 대한 훈련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카이사 올롱그렌 네덜란드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가 F-16 조종사와 관련 기반시설 등을 확보하고 미국과 네덜란드 간의 관련 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크라이나에 F-16이 보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지난 9월 F-16 조종 훈련을 위해 덴마크에 자국 조종사들을 파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의 남서쪽으로 65km가량의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확산을 막기로 합의했다고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틀에 걸쳐 열린 APEC 재무장관 회의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스라엘 하마스 갈등이 더 광범위한 영내 분쟁으로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내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대면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옐런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자신이 중국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경제관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태 지역과 그 너머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공유하는 가치를 진전시킬 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4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유엔군 사령부의 약속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주 열리는 아세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를 통해 내년도 역내 협력을 위한 전략적 비전이 수립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자 현안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 문제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내일 폭한 날씨 평안도와 황해도, 함경북도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0도에서 영상 3도, 최고는 5도에서 1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한국을 지키기 위한 유엔군 사령부의 약속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등 17개 유엔사 회원국들은 한국을 위협하는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17개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 또는 대표가 참여한 한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가 14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한국전쟁 정전 제7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국제회의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은 유엔사 출범 이래 70여 년간 계속 핵과 미사일, 사이버 능력을 발전시키며 미한뿐만 아니라 영내 동맹국과 동반자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방위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대한 유엔군 사령부의 약속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oday we come together to shore up our security for the next 70 years. In our shared commitment to the
오스틴 장관은 우린 오늘 향후 70년간의 공동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모였다며 한국 방어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의 헌신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우리의 협력은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하나로 뭉쳤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유엔사의 역할에 대해 위기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 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며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 지원을 비롯한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엔사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며 유엔사의 통합된 지휘체계는 다국적군을 미한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과 함께 더 큰 틀로 통합해 만약 이곳에서 분쟁과 위기가 발생한다면 북한을 저지하고 격퇴할 수 있게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능력 확장을 돕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We are also troubled by the recent growth in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he DPRK.
오스틴 장관은 최근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고민이라며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치명적 원조를 제공하고 있고 러시아는 북한의 광범위한 불법 활동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이 대독한 축전을 통해 유엔군 사령부는 정전협정 이행은 물론 유사시 별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없이도 우방국 전력을 통합해 한미연합군에 제공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방해하는 강력한 힘의 원천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엔사는 지금까지 한반도 자유와 평화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끊임없는 도발 속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는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 우방국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자 미래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도 환영사를 통해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불법 남침을 한다면 이는 유엔 회원국이 유엔사를 공격하는 자기 모순입니다. 나아가 유엔과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배신 행위입니다.
신 장관은 북한 도발 시 유엔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응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6.25 전쟁 때 북한을 도왔던 나라들이 또 돕겠다고 나선다면 그 나라들 역시 북한과 같은 응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사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 이후 유엔 결의로 결성됐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로도 정전협정 관리와 유사시 미한연합군 사령부 전력 지원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미군 4성 장군인 주한미군 사령관 겸 미한연합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유엔사 회원국은 한국전쟁 당시 전투병을 파병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등 14개국과 의료 지원단을 보낸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등 3개국입니다. 한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에는 오스틴 비 국방장관과 팻 콘로이 호주 방산장관 등 유엔사 회원국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의 국방장관 또는 대표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첫 회의로 한국 국방부는 이 회의를 정례화할 방침입니다. 유엔사 회원국들은 회의 뒤 공동성명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유엔의 원칙에 반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공동성명은 또 참석자들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며 북한의 불법 행위 중단과 이를 위한 국제사회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한동맹과 유엔사 회원국 사이에 연합 연습과 훈련을 활성화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유엔사 재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억제가 실패할 경우에는 유엔사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추가 결의 없이도 즉각 다시 전력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그동안 해왔고 이걸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국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선언도 하고 그런 점에서 한국 안보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이번 회의를 앞두고 유엔사 해체를 거듭 주장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 외무성 군축평화연구소는 13일 공보문에서 유엔사를 해체하는 게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 발발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에서 이번 주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를 통해 내년도 역내 협력을 위한 전략적 비전이 수립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APEC을 계기로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1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경제 지도자 주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오랜 경제관계와 미국의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한 APEC 회의가 오는 17일까지 이어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APEC 경제 지도자 주간에 APEC 경제 지도자들을 환영하고 미국 경제의 강점과 회복력,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의 오랜 경제 관계, 최근 몇 년간 APEC 경제에서 미국으로 유입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의 급증, 아시아 태평양과 전 세계의 성장과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 경제의 역할 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튜 머리 국무부 APEC 선임 담당관은 13일 관련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의 APEC 회의 개최는 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Importantly, APEC Economic Leaders Week is just the most recent example of our engagement with the region. Even in the face of unprecedented challenges around the globe,
머리 담당관은 APEC 경제 지도자 주간은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함께한 가장 최근의 사례라면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파트너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최근 한국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방문을 상기시켰습니다. 머리 담당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회원국들 간 이견으로 공동성명 채택이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에 성명 발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certainly working towards having a strong consensus statement in APEC for the leaders to be able to release at the end of the week.
머리 담당관은 우리는 이번 주말에 정상들이 발표할 수 있는 강력한 APEC 합의 성명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 성명과 관련한 많은 마찰이 있었다며 APEC에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였지만 지난해 태국에서 열린 APEC 회의에서 정상 선언문을 발표할 수 있었고 올해도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PEC 경제 지도자 주간은 11일 21개 회원국의 고위 관료가 참석하는 최종 고위 관리 회의가 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최종 고위 관리 회의는 각국 관료들이 그동안 준비해온 정상회의 안건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12일과 13일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 주재로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고 14일과 15일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 주재로 APEC 강요 회의가 열립니다. 14일에서 16일은 각국의 기업 총수들이 참석하는 최고 경영자 CEO 서밋이 열리며 특히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APEC 경제 지도자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머리 국무부 APEC 선임 담당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APEC 경제 지도자 회의는 내년도 역내 협력을 위한 전략적 비전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16일에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정상회의가 열리며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4개국 정상이 참여합니다. 이번 회의에 APEC 회원국 대부분의 정상이 참여하는 가운데 정상들 간 별도 만남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5일에는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면 정상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와 이스라엘 하마스 간 분쟁, 기후변화, 중국산 펜타닐 원료 밀반입 문제 등 마약 관련 우려가 주요 의제로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등 한반도 문제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중의 공동 이해관계가 걸린 역내 분쟁을 논의해야 한다며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는 북한과 러시아 관계, 직접적인 군사장비 제공,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실질적인 후원자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에게 이러한 도발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 우려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외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점과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우리의 결의도 거듭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언론은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다음 날인 16일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도 중국과 정상회담 개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일정과 의제를 협의 중이라고 한국 언론에 밝히면서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한중 양자 관계가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한국 언론에 한국도 몇 개의 정상회담을 논의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어떤 나라와 정상회담을 한다고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스탠퍼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미한일 첨단 기술 협력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15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자 현안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 문제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해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는 15일 개최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also looking for specific outcomes from the meeting on November 15th.
설리번 보좌관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불법 펜타닐 거래에 맞서기 위한 노력과 같이 양국의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분야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군대 간 통신 재구축 문제를 예로 들며 우리는 경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물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 진화하는 중동 위기 등 두 정상이 논의해야 할 중요한 글로벌 이슈도 있다며 생산적인 회담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Their conversations are direct, they're straightforward, and President Biden believes that there is no substitute.
설리번 보좌관은 두 정상의 대화가 솔직하고 직설적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의 복잡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지도자가 직접 얼굴을 맞대는 대면 외교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를 계기로 만나 대면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이 대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1년 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당시 회동한 이후 두 번째라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10일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경제 지도자 주간을 맞아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어떻게 주도하고 있는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경제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프라 및 혁신 분야 성장을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14개국 정부 및 민간 부문 주요 CEO와 함께 투자 파트너십을 주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심화해왔다고 설리번 보좌관은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Biden has deepened our alliances and partnerships in just the last year. He's hosted the leaders from.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필리핀, 인도, 호주 정상들을 초청해 양자 회담을 가졌고 워싱턴에서 미국, 영국, 호주가 함께하는 오커스를 공식 출범했으며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국, 일본과 역사적인 3국 정상회담을 개최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 내 한인들에게도 미국 정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혜택은 한국이 관련 비용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베트남전 참전 미국 내 한인들에게 미 정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이른바 한인 용맹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원의 마크 타카노, 마이크 보스트 의원과 상원의 마이크 브런, 메이지 히론 의원의 지도력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미국의 연합군으로서 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유럽 국가의 참전 용사들에게 제공되는 미 보훈부의 의료 혜택을 베트남전에서 미군과 함께 싸운 한국군 출신의 한인들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한국군 복무를 마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법은 앞서 하원에서 지난 4월 가결됐고 상원에선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의 마크 타카노 하원 의원이 지난 회기부터 추진해온 법으로 공화당의 마이크 보스트 하원 보훈위원장도 법안 통과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상원에선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브런 의원과 민주당의 메이지 히론 의원이 주도했습니다. 타카노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은 미 보훈부 장관이 한국과 상호협정을 체결해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인들이 보훈부를 통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미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보훈부가 해당 한인들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 비용을 한국이 환급하는 방식으로 혜택이 제공됩니다. VOA는 한국 보훈부의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를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베트남전 참전 한인미주총연합회의 어거스틴하 회장은 지난달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군 출신 참전용사와 동일한 예우를 받음으로써 해당 한인들이 미 정부의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베트남 베테랑으로서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료 혜택만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미국을 위해서 참전했던 용사들이 미국을 위해서 싸웠던 동맹국 군사가 특히 미국 시민권자인 국민들한테 이런 예우를 해준 일은 미국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베트남 베테랑이라면 베트남 베테랑으로 미국 정부가 인정을 해달라.
타카노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전 참전 한인 용사는 약 3천 명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경고하고 APEC 정상들과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APEC 참석을 앞두고 오늘 14일 공개된 AP 서면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 계기 여러 정상들을 만나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협력이 한반도와 영내 안보는 물론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시도 중인 군사 정찰위성 발사의 주된 목적을 핵투발 수단의 고도화라고 규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군사 정찰위성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군사 정찰위성 발사는 사실상 핵투발 수단의 고도화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이는 북한 ICBM 능력의 한 단계 상승을 의미한다며 강화된 대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서울에서 열린 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해 북한의 고도화된 위협에 대한 달라진 인식과 대응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군 조기 경보 위성의 정보 공유에 합의한 것은 한국의 대북 미사일 방어의 빈틈을 메우는 핵심적 조치라고 진단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한 국방장관이 제55차 미한 안보협의회의 SCM을 갖고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데 주목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과거 SCM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표현만 담기거나 한반도와 북한의 비핵화가 함께 쓰인 것과 달리 이번에 북한 비핵화가 단독으로 명기된 것은 노골적으로 가속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한 양국의 달라진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overall threat from North Korea has gotten worse over the last year.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과 정찰위성을 발사하고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통해 탄약을 제공하는 대가로 첨단 무기 시스템을 지원받으려 하는 등 위협이 더 커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한 양국은 지난해부터 더욱 고도화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언과 미한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등을 통해 대응 조치를 취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SCM 합의는 증가하는 북한 위협에 대해 동맹국들이 국방협력과 정보 공유 등을 강화해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이번 SCM 공동성명에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외에도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불법 해상 환적 등 위법 활동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점을 거론했습니다.
I think the leaders of the military for both countries are trying to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번 SCM에서 사이버 위협 등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은 양국 군 지도자들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 포괄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한 국방장관들은 보다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북한 위협 억제를 위해 현재 양국이 취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은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미한 안보협의회의 공동 성명을 통해 처음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노력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맞춤형 억제 전략을 10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맞춤형 억제 전략은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미한 두 나라 국방장관 간 전략 문서로 지난 2013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SCM을 계기로 처음 작성됐습니다. 이후 빠르게 고도화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한 양국은 2021년 서울에서 열린 SCM 때 맞춤형 억제 전략 개정 추진에 합의하고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아울러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외에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암호화폐 탈취,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불법 해상 환적 등을 공동 대응해야 할 북한의 위법적 활동으로 처음 열거했습니다. 이 밖에 처음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거론하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면서 제재 이행을 촉구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제무대에서 추가 대북 제재 단행을 거부권을 통해 가로막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위협이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과 아프리카, 특히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포함한 분쟁 지역의 무기 확산과 악의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 같은 위협에 기초한 미한 동맹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한 정상과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자유롭고 통일된 한반도를 추구한다는 목표가 SCM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However, it is a real disappointment to me that there was absolutely no mention the pursuit of a unified Korea.
대표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군사적 승리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한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통일 목표는 양국의 모든 대북정책 및 군사정책의 근간이며 이에 대한 양국군의 명확한 인식이 향후 SCM 공동성명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SCM 회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성과 중 하나로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군 조기경보 위성정보 공유에 합의한 것을 꼽았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군 조기경보 위성 정보 공유를 통해 한국이 과거 갖지 못했던 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더 잘 파악하고 자체 미사일 방어를 지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 mean, you know, to the extent that South Korea is getting from the U.S. information it didn't have before.
특히 북한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미사일은 비행 시간이 굉장히 짧은 만큼 신속한 위성 정보 획득은 더 많은 대응 시간을 얻는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정지궤도와 저궤도 등 다양한 범위의 위성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조기경보 위성은 24시간 감시를 통해 미사일 탐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한 국방장관은 SCM 공동성명에서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 조기경보 위성정보 공유체계를 통해 동맹의 탐지 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 우주군은 10여 개의 조기경보 위성을 운용하면서 지구 곡률이나 지형, 장애물과 관계없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화염 등을 거의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군은 그동안 미군이 운용하는 조기경보 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지 못했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세국제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미국이 위성 정보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모든 미사일 시설에 대한 24시간 감시를 통해 발사 시도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o I think it could be powerfully effective in that if you can demonstrate to North Korea that
피터스 연구원은 미국의 위성 정보 공유를 통해 미사일 발사 시 상승 단계에서부터 정점 고도 도달 그리고 하강 시 모든 단계에서 정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체계를 갖추면 미사일을 요격하고 파괴해 한국 국민을 보호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 개발한 미사일들이 하강시 변칙적인 기동을 하면서 탐지나 요격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정보 공유는 한국군의 미사일 요격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북한이 애초부터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부대표는 미한 양국이 서로 다른 감시 자산과 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정보 역량이 매우 뛰어난 것은 맞지만 홀로 운영했을 때보다 한국과 공유했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And when you have an integrated missile defense system, then you can track the right systems from launch or the missile.
통합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있으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올바른 시스템으로 추적해 그에 맞는 미사일을 준비시켜 격추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과만이 그 위협을 주시할 때 발생하는 공백과 틈을 메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 공유는 미국과 한국의 체계를 가리지 않고 최적화된 시스템을 사용해 북한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방어 역량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벤의 선임연구원도 미국의 위성정보 제공은 단순히 한국의 감시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미한 양국이 다양한 관점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판단하고 요격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역량을 키우는 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t's not just that you might have some blind spots. It's that looking.
벤의 선임 연구원은 이 같은 미한 간 미사일 위성 정보 공유가 향후 미한의 3국의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확립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이른바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시도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경우 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한국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사전 경고 차원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에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검토해왔다며 특히 이번에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동해와 서해 지구 정찰 규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 9.19 합의는 한국의 군사 대비 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효력을 정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상황을 보면 9.19 합의 효력 정지의 여부의 공은 북한 쪽에 가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북한이 앞으로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할 경우 9.19 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주한미군 복무장병의 희생의 경의를 표하는 결의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이들이 한반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루이스 프랭클 하원 의원이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전쟁 이후에도 한반도를 지킨 미군 장병들의 희생과 용기에 경의를 표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13일 의회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결의안은 재향군인의 날에 앞서 지난 9일 발의됐습니다. 하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회장인 민주당의 제리 쿠널 의원과 군사위 준비태세 담당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마이크 월치 의원 등 5명 의원이 초당적으로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180만 명에 달하는 미군 장병들이 한반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한국군민 유엔 군사령부 산하 20개 동맹군과 함께 참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군은 전쟁 역사상 가장 끔찍한 여건 중 하나였던 한국전에서 전사자 3만 6,574명과 부상자 10만 3,284명의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의안은 주한미군 복무장병으로 알려진 2만 5천 명에 이르는 미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들은 민주주의를 계속 지키기 위해 여전히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용감한 장병들 중 수백 명은 정전협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계속되는 북한군의 전투기 공격 등 국지도발로 주한미군 101명이 숨졌습니다. 결의안은 1953년 7월 1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엄밀히 말해 전쟁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전쟁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잊힌 전쟁이 됐다며 한국전에 참전했던 많은 미군 장병은 1, 2차 세계대전의 영웅들을 반겼던 대대적인 축하 없이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그러나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주한미군 복무 장병들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한국전쟁 중과 그 후에 명예로운 복무를 한 것에 대해 모든 미국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국민은 한국전 참전 용사와 주한미군 복무 장병에게 영원히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상원은 지난 4월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과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스웨덴 당국이 약 50년째 볼보로부터 수입한 자동차 대금을 갚지 않고 있는 북한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웨덴이 북한에 지속적으로 볼보 자동차 관련 채무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스웨덴 무역보험기관 EKN의 13일 50년이 돼가는 북한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입장을 묻는 BOE의 서면 질의에 스웨덴은 1975년 이후 상환하지 않아 증가하고 있는 부채와 관련해 북한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교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KN에 따르면 당초 6억 스웨덴 크로나, 미화 5,530여만 달러였던 북한의 부채는 수십 년이 지나면서 현재 28억 크로나, 미화 2억 5천여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북한은 1973년 스웨덴과 수교한 직후 볼보로부터 세단형 승용차 1,000대를 구입했지만 지금까지 그 대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스웨덴 기업들은 북한을 유망한 투자처로 인식하며 북한 시장 진출을 꿈꾼 가운데 볼보는 북한 정권으로부터 대량 주문을 받아 1974년 차량을 인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차량을 받고 내년이면 50년이 돼가는 지금까지 대금 결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16년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측은 사회연결망 서비스 당시 트위터에 북한에서 택시로 이용되는 볼보 차량의 사진과 함께 여전히 건재하다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어 1974년식 볼보 차량 중 한 대가 아직도 대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로 청진에서 택시로 운행하고 있다며 주행거리는 약 50만 킬로미터라고 밝혔습니다. 트로이 스탱가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13일 VOA와의 통화에서 채무 불이행은 북한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lvo is just one example of loans and other payments that North Korea hasn't made to creditors abroad.
스탱가론 선임국장은 볼보 차량과 관련한 북한의 채무 불이행은 한 가지 예일 뿐이며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벗어나 국제사회와 광범위한 무역을 시도하려 할 때 신용등급이 없고 신용도가 낮은 북한의 상태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향후 새로운 유형의 무역에 참여하기 위해선 신용을 확보하고 신용등급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스웨덴 이외에도 영국과 오스트리아, 폴란드, 헝가리, 스위스, 체코, 루마니아 등에도 30년 넘게 빚을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의 탈북민 대표단이 미국 의회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관계자는 12일 VOA에 지난주 워싱턴 DC를 방문한 탈북민들과의 간담회가 민주당 팀 케인 상원 의원 보좌진 주최로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정 의원의 이름을 공개하진 않은 채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실 보좌관이 초당적으로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민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자신들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공유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탈북민의 미국 및 한국 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늘리기 위한 국무부의 노력을 강화하고 탈북민 강제 북송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의회 통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선 케인 의원과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 하원에선 공화당의 영킴 의원과 아미베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은 지난 2022년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됐지만 이를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여전히 상원과 하원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강제북송 피해자 가족 등이 결성한 한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단은 탈북민 출신의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주 워싱턴 DC를 방문해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면담하고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이에 앞서 뉴욕에서 맨해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앞에서 중국의 탈북민 북송 금지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의 팀버체 다원 의원은 8일 VOA에 이날 태의원과 면담한 사실을 공개하고 중국은 언론이 하마스 공격을 취재하느라 강제 북송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을 알았고 따라서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대규모 인권 잔학 행위를 이용했다며 중국의 이런 조치는 혐오스럽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계인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 의원은 7일 태의원을 비롯한 비대위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공개 서한을 중국 정부에 발송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자유를 찾아서 나온 게이기 때문에 절대 다시 돌려보내면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편지를 써서 제가 동참하는 그 다른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편지를 일단 보내지만 중국의 그 만행은 글쎄요. 진짜 너무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보는 것 같아요. 8일 멤버들이 왜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복수의 북한 인권단체와 탈북민 가족들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9일 밤 수백 명의 탈북민들을 북중 국경 지역을 통해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우려를 표명하며 중국 정부에 계속해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 목적으로 북한에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합법적인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워싱턴의 관심이 과거보다 많이 높아졌다고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이 말했습니다. 최근 워싱턴을 방문해 상하원 의원과 정부 관리들을 만난 태 의원은 이들이 강제 북송 반대 운동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에 중국이 비준한 고문 방지 협약이 들어간 것은 진전이라며 향후 중국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UPR 심의를 겨냥한 캠페인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태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탈북민 강제북송 비상대책위와 함께 미국에서 중국에 강제북송 중단 캠페인을 펼치셨습니다. 유엔과 미국 정부 당국자 또 의원들을 만나서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중국을 명시하는 등 관련 내용을 강화해달라고도 요청했는데 8일 공개된 결의안 초안은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지 말 것을 다시 촉구하면서도 중국 언급은 없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조금 더 진전된 결의안이 초안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미 유엔에 갔을 때 유엔 쪽에서도 통보받았고 미국 쪽에서도 하는 얘기가 이유는 이거를 표결에 붙여서 찬반 대결로 가기보다는 컨센서스에 주안점을 둔다. 그런데 새로운 것은 물론 저들이 바라는 바는 다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최근의 현 상황,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중 국경 개방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제북송 상황과 지난 시기에 없었던 고문 방지 협약 중국이 지켜라는 난디플로망 원칙 이 두가 들어간 거, 이 두 가지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저들이 이룬 그런 좀 성취감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중국이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북송을 강행하니까 난민 여부와 관계없이 고문당할 위험이 있는 곳으로 보내선 안 된다는 고문 방지 협약을 처음으로 명시한 게 진전이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중국이 이번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가 중국에는 탈북자는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중국이 약간 당황스러워하는 것이 북한으로 보내면 어차피 고문당할 걸 아는데 왜 보내느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고문방지협약 남플레망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주장에 중국이 대단히 지금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초안에 이 난리플레망 원칙을 준수하라는 걸 반영한 것이 저희들은 우리 시민사회가 목청을 높인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의회를 방문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또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등 의원 5명을 만났습니다. 또 줄리 터너 북한인권 특사 등 관리들과도 면담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예, 우선 첫째로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번 유엔 결의안에서 만약 중국이라고 명시하지 못한다면 대단히 아쉽다. 왜 이러한 인권 유린을 감행하고 있는 가해 국가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매하게 표시하는가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의원들은 이제 불만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 행정부에 앞으로 유엔 안에서 강제구성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책임 명시, 직시를 명백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다섯 명의 상한 의원들이 다 같이 일치하게 표시하셨고 줄리토로도 미국 정부는 이러한 중국의 강제구성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왔고 앞으로도 우려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이 강제북송이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는 심각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도록 해. 그러면서 앞으로 강제북송되고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신원 자료들이 명백히 이제 보내주면 그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탈북민들의 구체적인 신원 등 강제북송 정보를 제공하면 미국이 이를 증거로 중국을 더 압박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예, 저도 그런 노력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료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탈북민들을 중국 공안 어디서 옮겨서 북송시켰느냐. 이런 구체적인 자료는 앞으로 저희 시민 단체 차원에서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네,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등에 대한 워싱턴의 기류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우선 첫째로 지난 시기에 제가 와서 의원들 만나자고 하면 의원 한 명 만나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번에 중국의 강제북송 문제를 와서 논의하겠다고 하니 솔직히 시간이 없어 못 만났거든요. 다섯 명씩이나 만났는데 제가 이거 거의 뭐 이틀 동안에 시간을 쪼개면서 만나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지난 시기보다는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 가서 논의하겠다라고 할 때는 의원들이 별로 이제 관심도가 높지 않았는데 최근에 있었고 앞으로 진행될 진행형인 강제 북송이다라고 하니까 대단히 관심을 표시해서 다섯 명 의원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숫자 자체가 저는 완전히 미국의 정치권이 달라진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네. 미중 갈등 속에 중국과도 연계된 문제라서 그런 이유도 있지는 않을까요?
네. 아니, 그리고 지난 시기 북한 인권 문제라고 하면 이게 하나의 북한 인권이라는 건 인권 유린의 백화점이 아닙니까? A부터 Z까지 뭐 정치범 수용소로 문제로부터 쫙 하다 나니까 너무 방대하니까 의원들 자체도 내가 이번에 느낀 건 뭔가면 미국 정치인들과 이야기할 때는 매우 디테일한 특정 상황을 가지고 이걸 내가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할 때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터스 인권위원회와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스미스 의원과 긴 시간의 대화를 나눴다고 들었습니다.
네, 크리스 저 의원에게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좀 청문회를 좀 긴급 좀 조직해달라고 요구했어요. 크리스 의원께서도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겠다. 자기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위원회에서라도 청문회를 연다면 대단히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지금은 달라진 것이 팬데믹 상황이 끝나면서 국경을 연이 북한이 지금 중국이 대량 북송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시점이 이렇게 지금 딱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의원들이 제가 뭐라고 하고 눈길을 돌릴 수 있는 이거 아주 좋은 저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블랙 홀처럼 다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여기 좀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명씩이나 만났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저.
네. 그럼에도 미국 정부나 유럽연합에서는 중국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데 대해서 신중한 목소리가 여전히 많습니다.
이번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저희들이 만나서 활동해야 될 대상들은 다 만난 셈입니다. 유엔, 미국, 행정부, 국회. 그런데 저희들이 느낀 인상은 뭔가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이라는 이 실체와 힘이 대단히 크구나라는 걸 새롭게 느꼈고요. 이런 문제를 대한민국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힘이 부치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서 강제 북송 문제를 우선순위로 끌어올리기에는 미국도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저들이 느꼈습니다.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세계 제2의 경제대국과 정치대국이 북한의 앞에 또 버텨서 막아주고 있는 한 이 강제 북송 문제와 같은 이 아주 특이하고 명백한 그런 인권유린 사실의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대단히 이제 힘이 붙인다는 걸 새롭게 느꼈습니다.
그런 걸림돌을 넘어서기 위해선 앞으로 어떤 노력을 더 강화할 예정인가요?
다음번에는 우리가 3월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를 목표로 해서 다시 한번 좀 활동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내년도는 중국의 UPR로 심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문제를 맞춰가지고 이제 중국의 인권 문제 고론 안에 탈북민 강제 북송을 꼭 포함시키도록 유엔 인권이사회와 좀 노력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닷새 동안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캠페인을 펼친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과 캠페인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89년 11월 14일 미국의 저널리스트 넬리 블라이가 세계 일주에 도전하기 위해 뉴욕을 출발합니다. 블라이는 1889년 11월 14일 증기선 오고스타 빅토리아 호를 타고 뉴욕을 떠났습니다. 짐은 달랑 가방 한 개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없던 시절이라 배와 기차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집트,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중국, 일본 등 4만 5천 킬로미터를 돌아 미국 동부 뉴저지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블라이는 영국령이 된 중국의 모습도 들여다봤습니다. 홍콩을 여행하고 있을 땐 블라이는 경쟁사인 코스모폴리탄지가 자사 여기자를 내세워 자신의 기록을 깨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블라이는 값싼 경쟁에 말려들지 않겠다면서 일축했습니다. 1890년 1월 21일 넬리 블라이는 태평양을 건너 미국 서부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대륙을 통과해 1890년 1월 25일 오후 3시 51분 뉴저지에 도착했습니다. 72일 만으로 여기자의 단독 세계 일주 신기록이었습니다. 경쟁사의 기자는 나흘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뉴욕 월드사장 퓰리처는 기차를 전세까지 내 넬리 블라이를 마중 나갔습니다. 그리고 출판된 넬리 블라이의 책 72일간의 세계 일주는 국제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1840년 11월 14일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 클로드 모네가 파리에서 태어납니다. 빛이 곧 색채라는 인상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연작을 통해 사물이 빛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준 화가입니다. 소년 시절을 르아브르에서 보내며 부댕의 문화생이 돼 정식 미술 교육을 받게 됩니다. 마네의 밝은 화풍에 끌려 밝은 야외 광선 묘사에 주력했습니다. 마네를 중심으로 르누아르, 피사로, 드가, 세잔 등과 함께 신예술 창조에 전력했습니다. 1871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중에 런던으로 가 터너 등의 작품에 영향을 받아 더욱 밝은 색조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로 돌아와 1874년 동료 화가들과 함께 제1회 인상파 전람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나 출품된 작품이 물체 본래의 색깔을 쓰지 않고 신선하고 밝은 색채로만 그려진 데 대해 비난과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1891년 복권에 당첨되면서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자 대저택에 살며 작품 판매 수익과 상관없이 그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모네의 유명한 작품 수련도 모네의 저택에 키우는 수련을 그린 것입니다.